네, 오늘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전에 사도 요한의 부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가지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당시 이미 벌써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와 있음을, 주위에 있음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짧게 언급했었습니다. 이 이단적인 교리 중 하나는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이미 많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영지주의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지주의가 우리의 믿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은 성경 공부 같은 그러한 설교가 될것 같습니다. 3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한 지난 다른 설교에서 인간의 종교에 대해서 또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깊이 사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데, 종교적인 이러한 공통적인 인간적인 믿음 속에서 종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 종교라는 틀 속에서 서로 공유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 공유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종교 통합적인 그러한 생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인간적인 통찰을 통한 믿음은 철학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교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나오게 되어서 거의 종교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과 소위 일반적인 종교는 또한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깊이 하여 철학의 단계, 그 위의 종교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사고에 도달하고 이를 심각히 여기는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절로 들어가든지 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악한 것과 접촉을 피하고 최대한으로 육적인 부분들을 절제하고 자제하여서 소위 종교적인 혹은 영적인 것을 추가하려 합니다.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죠.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역적으로 옳다고 옳은 길에 내 영이 있다면 내이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놀려도 된다는 믿음적인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제하지 않고 몸을 방종적으로 굴리는 그러한 집단도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죠? 같은 생각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는 영은 옳고 선하며 육은 악하다라는 양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분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물질적인 것이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절대적으로 이루며 완전히 조화로운 하나가 되어서 올바른 균형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고 세상의 자연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병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었던 그 완전한 조화는 물질이기 때문에 나쁘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이 조화롭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는 그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균형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육체를 다시 갖고 있게 되는데 그때는 그 누구도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내 육신은 악이다, 내 육은 악하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단지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죄성과 죄로 인해 타락한 물질과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영과 육의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이 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이기에 그 중간이 없고 영과 육을 극명히 나누려는 생각에서 우리는 영지주의적인 시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혹시 고등학교 때 생각나실지 모르는데 플라톤 철학도 이러합니다. 이 플라톤 철학은 나중에 기독교 교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플라톤이 주전 5세기경의 사람이니까 그 사상이 그리스 철학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지금까지도 철학을 공부한다 하면 그 옛날까지 돌아가서 공부를 합니다. 영지주의는 영어로 그노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노스라는 GNOS라는 그리스어는 지식을 뜻합니다. 신비적인 지식을 통해 어떤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지식, 즉 사람이 깊이 생각하여 나오는 인간적인 지식과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영지주의는 단지 이분법적인 어떤 종교적인 철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식과 믿음과 학문의 전반적인 그러한 분야로 확대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여서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영지주의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세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가현설,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현, 가짜 현실 같은 겁니다. 하여튼 도세티즘이라는 것과 양자론, 더 어렵습니다. 물리 같기도 한데 물리 아닙니다. 라고 불리우는 exceptionism으로 크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도세티즘은요, 역시 그리스어인 도케인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도케인이라는 뜻은 뭐뭐처럼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는. 즉 외관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도케인이라는 뜻이요. 이에 속한 사람들은, 이 도세티즘에 속한 사람들은 육은 악한 것이라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그 신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으로 올 수 있는가?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도세티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자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의 실체, 어떤 실체가 없는 무형적인 존재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보기에만 그렇지 실제 사람은 아니다 라고 그들이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초기 교부입니다. 초대의 교부. 즉 예수님이 구원자는 맞는데 우리 눈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아니고 무형의 존재의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반면에 exceptionism이라는 사람들의 부류는 spirit Christology 라고 얘기해서 어쩌면서 영적인 기독교론자라고 얘기가 되는데 고대의 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원래 소위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전에 이미 기존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어떤 존재인데 구속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기존의 하나님의 영과 결합한 것이다. 그 덕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지 않고 잘 동반자로서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잘 일을 했고 하나님이 이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잠깐 결합이 됐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레니우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exceptionism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침례와 함께 어떤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결합이 됐었다.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됐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 영은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존재다. 잠깐 하나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무슬림 사람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사람이고 죽었을 때 실제 하나님은 떠났다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볼 때 영지주의는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 뭐 주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사실 기독교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나쁘게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지주의를 통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보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폭을 우리에게 넓혀줍니다. 아,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걸 믿고 있구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단 사상이기에 당연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이 사상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수가 장로교 수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 앞서서 영지주의는 그노스라는 것이 지식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원을 향한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믿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적어도 이 세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영적인 집단, 그리고 그보다는 아주 소수고 그보다는 많지만 혼적인 집단, 그리고 대다수의 육적인 집단이 있다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한번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비슷합니다. 14만 4천 명만이 딱 정해져 있죠. 그들의, 그렇죠?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혼적인 집단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사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 항상 많은 이단들에서 얘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또한 이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해서 많은 이단 종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대표적인 삼위일체를 안 믿는 집단인 것이죠.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지만 그 집단을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천사장으로 믿죠. 다른 이단들은 또한 대언자 중 한 명으로 믿기도 합니다. 삼위일체가 없는 기독교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마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매일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구원의 정의는 다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나 인간으로 믿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한 위로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으니 말이죠. 명칭만이 예수님이지 실제로 삼위일체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다른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만 세계적으로 현재 거의 천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900만 명 정도가 지금 잘 출석하는 여호와의 증인 숫자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세워진 게 19세기입니다. 19세기. 19세기 후반에 이 종교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 지금 현재 사람이 거의 천만 명 가까이니 그 믿음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영지주의는 심각한 그리스도 믿음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변개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통해서 말이죠.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뭐 길게 나눠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만 오늘날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19세기 이후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19세기라고 말씀드린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것이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친필로 쓴 것, 바울이 친필로 쓴 것, 이런 친필로 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필사하고 그 필사한 것을 또 필사하고 이래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죠. 그렇게 필사되어 온 필사본들이 대략 5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경 전문도 있고 아주 조각도 있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천 개가 넘는 필사본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 대부분이 서로 일치하는데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먼저는 에라스무스라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테파누스라는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배자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킹제임스라는 성경으로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에 의해서 인정되어 온 그러한 필사본들이 잘 보존이 되어서 서로 필사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로 합해져서 성경이 만들어진 이러한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몇 사람에 의해서 19세기에 재조합된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오래된 몇 권의 지금 존재하는 몇 권의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남겨진 몇 권의 성경 사이에서도 다 서로 다르게 얘기합니다. 맞지가 않아요. 두 개가. 두세 개가. 그것들을 그런데 갖고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을 갖고 새로 조합을 해갖고 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본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웨스컷하고 홀트라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복잡한 성경 보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본문은 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필사되고 보존되어서 대부분의 성경의 그 필사본들이 일치하는 가운데 모아진 그 성경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진짜 남겨진 몇 퍼센트도 안 된 그 작은 몇 가지 필사 그 사본을 갖고 그것을 다시 또 조합해서 새로운 본문을 이게 더 옳다라고 만든 그 본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탄생된 그 본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여러 교회에서 계속 필사되면서 내려왔던 대다수의 사본으로 온 나중에는 킹제임스 성경 뒤에 그것이 더 확실하게 돼서 TR이라는 것이 됐는데 공인 본문과 이 소수라는 집단에서 다시 재조합해갖고 몇 권을 갖고 몇 사람이 이 몇 개의 소수적인 사본을 갖고 만들어서 만들어낸 본문 그것을 수정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정 본문과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큰 줄기가 19세기 이후에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진리와 교리를 담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간단해집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소수의 몇 사람이 새로운 수정 본문을 만든 요것은 이 몇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철학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좀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안 되는데요. 잘 보시면 그래서 이 소수의 몇 개의 사본 갖고 몇 사람이 재조합해서 만들어낸 수정 본문, 영어로는 critical text라고 얘기했던 요 수정 본문으로 갖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RV, AST, ASV, 뭐 NIV 이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버전의 성경이 이것입니다. 한글로 따지면 개역성경이 이쪽이죠. 다른 쪽 교회에서 오랫동안 몇백 년, 2000년 동안 사실 필사되면서 잘 보존되어 있고 이 필사본 중에 5천 개 중에서 97%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이 똑같은 이 공통적인 다수적인 사본을 갖고 만들어진 이 성경. 이것이 그 줄기로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라스무스도 있었고 거기서 스테파누스 성경 나오고 배자 나오고 거기서 또 킹제임스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의 줄기가 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나서 그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차이를 그냥 비교해보면 무엇이 우수한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는지 극명하게 그냥 보입니다. 그냥 특히 우리는 이 소위 이쪽 소수 사본을 통한 수전 본문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세기의 그 영지주의자들,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띄워놓고 싶어 했어요. 자꾸. 그 시도를 계속합니다. 메시아와 사람인 예수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가 사람인 예수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다수사본에 있는,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다수사본에 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 단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쪽 수정 본문에서는 200여 구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놓여 있었던 단어를 예수만 놓던지 아니면 그리스도만 놓던지 문맥에 따라서. 요한복음 4장 42절, 사도행전 20장 21절, 로마서 1장 16절, 16장 18절 등등등등 200여 구절 이상에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힌 것을 문맥에 따라서 예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떼어서 씀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세티즘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수정 본문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땀을 흘려야만 했던 인간의 땀과 그 땀을, 그 죄의 대가 아닙니까? 그 인간의 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땀이 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피로 바뀌는, 그래서 죄의 사함이 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 구절이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땀을 흘렸다라는 것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수정 본문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괄호를 넣어갖고 이 구절은 원래 있지 않았던 구절이라 생각된다 라고 노트를 적었습니다. 이 구절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예수를 떨어뜨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100%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과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하나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omnipresent라고 얘기하는, 한국말, 우리나라 말로는 편재라고 얘기합니다. 편재. 편재가 뭔가 하면은 동시에 여러 곳을 계실 수 있는 것. 동시에 여러 군데를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사탄도 이걸 할 수 없어요. 사탄도 여러 군데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편재. 킹제임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동시에 곧 하늘에 있는 사람, 즉 내가 여기 있지만 지금 하늘에도 동시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여러 곳에 편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강하게 얘기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which is in heaven 이렇게 해갖고 뒤에 이렇게 구로 절로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데 이 절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정본문을 통한 뭐 RSV나 NIV나 ASV나 이런 데서 등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개역한 거를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 삭제되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즉 하늘에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편재의 의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킨 것이죠. 킹제임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육체 안에 현현되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버전을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이야기하며 God을 빼버리고 그냥 who를 넣었어요. 일반 대명사를. 사실 누구든지 육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육체로 나타났는데. God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who를 넣음으로써 누구든지 어떤 일반적인 사람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강한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성경에 손을 대면서 새로운 크리티컬 텍스트라는 수정 본문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옳지 않은 본문을 그래서 사용하였음을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조합하여서 새로운 수정 본문을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지 않게 또한 그들이 편집한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신성 외에도 많은 교리적인 문제들이 사실 뭐 수도 없이 밝힐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나타내어서 보존되어 오던 성경을 버리고 새로운 본문을 그렇게 굳이 만들었어야 했을까요? 믿음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영지주의의 무서움은 이렇게 성경에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이전에는 논쟁거리도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이후부터 이게 발생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적인 것에 기반을 둔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아주 자기네들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완전히 변개해버립니다. 1950년에 신세계역을 만들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에서 이 대문자 하나님 God을 그들은 변개하여 소문자 어 God 신 중에 하나라고 아예 바꿔버립니다. 성경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신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같은 선도 아니고 심지어는 비같은 갓도 아니고 비같은 스몰 레터 로어 케이스 갓 썼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위 단계의 영적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서로 성경을 피고 여호와의 증인과 내가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논쟁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성경도 다른데 완전히 평행선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변개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의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렇게 성경까지 변개를 시키며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막으며 중요한 삼위일체의 믿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진리를 흐리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바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종의 개념을 부지불식간에 넣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후 잘못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어서 더 이상은 회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교회 출석도 미루고 경건한 삶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육신적인 삶에 대한 허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 워치만 리의 글을 읽어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예화 중에 하나는 어느 날 워치만 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걸고 마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마작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워치만 리가 그냥 앉아서 저쪽 기차에 앉아서 아무 관심 없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했죠. 당신도 돈이 있으면 일로 와서 한 판 합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워치만 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옛날에 마작 놀이를 하던 워치만 리는 이미 죽었어 하고 말이죠. 그의 삶은 굉장히 경건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내 안의 새 사람의 생활의 시작이며 내 옛사람이 죽은 시점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러나 영지주의적인 사고는 자칫 우리의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코 이러한 철학에 물이 들거나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1세기에 지어진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이야기했던 영지주의가 사실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영지주의가 바탕에 된 이단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의 변개까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구절들이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올바른 교리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전한 교리들이 성경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데도 성경에 그러한 역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것이죠. 셋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방해할 수 있음을 영지주의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철학을 주의하여야 하고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자극하여서 인간의 본성과 잘 맞는 그런 철학적인, 인본적인 그러한 내 안의 사고를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과 진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철학은요, 문화의 일환으로서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올바르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한글로까지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건전한 교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음에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혹시라도 우리 믿음에 누룩처럼 들어올 수 있는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철학에 주의하셔서 경건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